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호흡처치에 다시 와서 많은 친숙한 얼굴들 및 또 새로운 그 모습들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축복받았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신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어떻게 받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물음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공공연히 사용하는 많은 크리스천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eace, 즉 평화, 평안 혹은 평강에 대해서라면 신자와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모두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은 평화로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신자들도 난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화가 없어, 마음이 불안해 라고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염려하고 특별히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들 중 두 가지를 공부하셨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사랑을, 올해 1월에는 기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기반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사랑을 공부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기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이 증거하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 즉 평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의 수치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뜻하는 말은 403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 원문에는 여러 형태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옮겨졌을 때는 love 혹은 charity 혹은 loves 등으로 옮겨졌는데 이는 모두 사랑을 뜻하고 이는 403회 사용되었습니다. 또 기쁨 및 희락 그 의미하는 단어는 37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둘보다 더 많이 429번 사용되었습니다. 즉, peace, 이 영어 단어로 평안이라는 뜻을 뜻하는 이 peace는 영어 성경에서 사랑과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이 42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 주제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65년에 신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의 본관 건물에 처음으로 들어섰었는데요. 그때 제 학부 시절 교수님 중 한 분께서 그곳을 강력히 추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곳에 대해 그곳에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관 문에 들어설 때 저는 긴장되고 떨렸었지만 그 본관 문을 통과하게 되자 커다란 평안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있기 원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신학교에서의 시간을 통해 굉장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동안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학교에 들었었을 때 처음 그 느꼈던 그 평안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이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그 사전을 통해 그 정의를 알아보신다면 첫째, 그것은 전쟁의 부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싸움, 갈등 등이 없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근심 없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 전쟁이 없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없는 정신적 안정의 상태를 평안을 얘기할 때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평강이 있으시고 언제나 평강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도 그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왜 또 그가 평강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평화를 또한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평강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화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신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증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어로 평화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아웃라인을 보시면 제가 그곳에 샬롬을 두 번을 적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신다면 샬롬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peace, peace가 두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완벽한 평화라고 번역을 해서 perfect peace라고 영어 성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법을 ABC 단계를 이용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A, Admit, 즉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 죄 지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식을 앞두고 제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죄를 지은 적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범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에게 성경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로 believe, 즉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그 empty tomb, 비어진 무덤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곳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셋째로 C, call, 즉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신사들은 그 약속을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사이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약속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오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벽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강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No God, no peace. No God, no peace. 동일하게 발음될지라도 처음 두 번은 없다, 아니다라는 의미의 no이고 뒤에 두 번은 알다라는 뜻의 no입니다. 즉, No God, no peace. No God, no peace. 즉,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 평강도 안다는 아주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평강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불러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그 평안입니다. 때때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자신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 주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기 원하는 대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신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많은 정략적인 그 계획들을 선포하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정말 지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1989년 2월 1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조지와 베라 바젠스키 부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던 그날 오전 9시 15분경 전화벨이 울렸고 그들의 아들 벤이 사고를 당했다고 저나 저편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급히 차에 올랐고 벤의 학교 근처인 아들레이드와 심코 거리 교차로에 근접했습니다. 그곳은 벤의 고등학교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경찰차 및 구급차의 번쩍이는 불빛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라는 한 사진작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그가 어떤 무엇들을 촬영하고 있는지를 그를 카메라 렌즈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그녀 자신이 생전 본 적이 없었던 거대한 피 웅덩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 우리 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요. 그의 차에서 뛰어나온 그녀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어떻게든 아들이 흘린 피를 모아서 그 몸 안으로 다시 넣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회상하기를 그 순간 제게 있어서 그 피는 내 아이의 생명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그 피가 바로 내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피였으니까요. 내 아들의 피, 내 하나뿐인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외아들 말이지요. 그 도로 위는 너무 더러웠고 내 아들의 그 귀한 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조지 또한 그 교차 위를 그 흥건한 피 위를 무심코 달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 피를 덮고 내 아들의 피 위로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인 왜 피 흘림이 있어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 그가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그랬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그렇다고 고백하실 수 없는 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리하실 때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많이 답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또한 그가 주시는 그와 동일한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그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과거에 저는 죽었고 이제 저 삶을 주관하시는 자는 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께서 빙산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극 혹은 북극 근처에 가신다면 빙산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비행기 창을 통해서 빙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경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은 그 실제 크기의 9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대한 9분의 8이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으로 보고 계시죠? 타이타닉,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도 빙산에 부딪혀 그 침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폭풍우가 커다란 배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 빙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수면 아래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